요즘 기울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 대단히 힘이 많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국가란 무엇인가,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요약을 하면 미국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최대의 강국이 된 것은 단순히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고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 뿌리에 성경적 인간관이 있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이게 건국의 이념의 뿌리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을 어떤 권력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그런 그 신념, 특별히 사람의 양심, 신앙의 자유, 이런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침범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신념, 또 정부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작은 정부, 이런 걸 해서 국민을 속박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신념, 또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도덕과 윤리 위에서만 유지가 되고, 이러한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만 나온다, 이런 신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헌법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에 수록을 하면서 그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런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이런 그 자유 위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끝마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 기로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보다 국가, 정부의 통제를 강조하고 국민 각자가 책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료로 모든 건 나눠줄 테니까 국가에 의존하라는 이러한 그 정책들을 펴고 국가의 빚을 계속 늘려요. 계속 무상으로 준다고 하고, 또 많은 국민들 거기 속아 넘어가서 그게 다 공짜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공짜 약속과 감정적 선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근래 스타벅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대통령과 정부의 부처들까지 다 동원이 돼서 사기업 커피를 팔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기업 차지라고 하는 이런 커피 회사,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구매하면 안 되고 자유로운 국가 미국이 운영하는 스타벅스에 가서 다 커피를 한 잔씩 가서 여러분이 구매하셔야 됩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무슨 죄를 졌어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벌어왔는데 왜 도대체 그 사람이 국민들 앞에 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벌어왔는데 뭘 잘못을 해서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저 위에서 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그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가의 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국의 최우방인 이스라엘을 도발을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미국 다 나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은 망덕한 자들이 이 나라에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 곧 무너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대로 나가면 계속해서 나가면 공산화가 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 공포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성경 기록대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성경,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 국제 질서, 경제 현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섭리, provision, providence.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일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이상하게 잡았어요.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기 어렵게 됐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미국 때문에, 삼성, SK, 현대 등 이러한 대기업들 때문에 대한민국 공산화는 어느 면에서 물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어떻게 묘하게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일들을 움직이신다는 거. 특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러 나라들 가운데 세 나라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미국과 한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세 나라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왜 미국이 인류 역사상 최대로 강한 초강대국이 되었는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핵심은 미국 사람들이 뭐 착하고 잘나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미국이 완전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헌법, 나라를 다스린 그 체계 안에는 양심의 자유, 인간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 또 재산권,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 주고, 그리고 결국은 인간 개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국가가 맨 위에다 올려놓았어요. 맨 위에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권리예요. 이 권리를 맨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최강국이 됐다. 올해 2026년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250주년이 되는 그런 해라 여러 가지 기념 행사가 미국에서 많이 열립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미국의 하원의장, 하원의장이 미국은 상원 하원이 있는데 미국의 국회는 하원이에요. 이 하원의장이 마이크 존슨인데, 마이크 존슨이 지난주에 국회의사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250년 전에 조지 워싱턴의 이 오합지졸 부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해서 대영제국의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미국을 이렇게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 나라에 좌파들이 등장해서 이 나라는 생겨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라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미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미국 내에 득실되는 이런 세상이 되면서 하원의장이 의사당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지금 대한민국하고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이크 존슨의 이런 기도를 이제 보면서 정말 한 나라가 강대하게 되는 이런 그 원리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이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라는 거. 그 원리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국가의 부속품이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이런 집단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 우리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한 영혼의 무게가 온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보다도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구원받고 지옥 불 속에서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일, 그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추구하는 그런 나라, 국민이 바로 미국이라고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아니면 극단적 사회주의 체제는 정반대로 갑니다. 정부를 절대화하고 정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축소하고 결국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물론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고 또 양심을 국가의 관할 아래 둬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전체주의 체제가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의 속성이 자유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자유입니다. 또 하나님은 책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책임이에요. 사회적인 책임, 인간으로서의 그런 책임.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양심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해야 되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닥치는 그런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고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 해방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면 안 된다. 죄의 속박, 마귀의 속박, 지옥의 속박, 사망의 속박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다. 해방의 자유,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자유는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 아니고 이 자유는 자유를 가장 크게 존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권리이고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특성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무너뜨리는 모든 체제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체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체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들이 이루려고 하는 전체주의 통제체제가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연히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조선시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그 조선은 그건 허구의 나라지 진짜 그런 조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억압 가운데서 살고 또 일제 35년 동안 억압 가운데서 정말 자유를 갈망하던 그런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1945년에 해방의 자유를 주셨고 또 그 이후에 북한 독재를 피해서 남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려왔냐? 한 가지예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남한 땅으로 내려왔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위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아닙니다. 건국 대통령. 건국도 말을 하지 못한 이런 사회가 됐는데 이 대한민국 조선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한성 감옥 시절부터 꿈꾸던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가 가만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왔구나 이걸 깨닫고 한성 감옥에서 그가 본어게인 했어요.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못 사는 나라 이 조선을 미국처럼 정말 세계에서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망명생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 그때 가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움직이는 원리를 직접 보고 배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때 미국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거를 그냥 그 안에 박아놓은 거예요. 그 헌법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 여기는 그 시스템을 그냥 거의 통째로 받아다가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반공을 국시로 삼았어요.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반공, 멸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공과 멸공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자유로운 국가, 반공국가, 신앙의 자유를 주는 그런 국가 이거를 지향하면서 출발했어요. 그 뒤에 무엇이 있었냐? 한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 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고 이 나라에 교회들을 세웠고 인재들을 양성하고 의료기관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틀을 미국인 선교사들이 만들어줘서 한국교회가 그런 그 영적인 기반 위에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그 원리 다시 말해 미국이 성경신자들 특히 우리 같은 그 침례교 성도들이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했던 그 노력 위에서 미국이라고 한 그런 나라의 자유가 확보가 되고 그 위에서 미국이 번영하는 그런 국가가 됐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나라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성도들 또 자유를 사모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한 나라가 자유국가로 서려면 반드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경을 기본적인 가치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기반이 있어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북한 공산정권의 탄압, 또 신앙의 자유 박탈, 또 교회 핍박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에 북한에는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들을 다 폐쇄하고 목회자들을 처형하거나 이제 투옥을 했어요. 평양이라고 하는 저 도시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많았지만 공산 정권 아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이 남한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물론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 뭐냐,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이다 하는 그 증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공산주의는 호열자, 콜레라와 같다고 이승만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가. 제 아버지가 오죽하면 반공포로로 여기 남게 됐나, 어머니나 형제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다 해서 이 땅에 홀로 남게 된 그 배경이 뭐냐,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증언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단순한 경제, 정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말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양심을 말살하고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는 그런 체제, 인간의 양심을 국가의 도구로 만드는 그런 체제다. 이런 거를 북한에서 내려온 그런 모든 분들이 직접 증언을 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신이 자유를 지켜주실 걸 위해 기도했고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위해 기도했고 공산주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했고 그 와중에 6.25 전쟁이 터졌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이 나라의 영적인 기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기적 뒤에는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이 땅, 이 민족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 이거를 놓치면 그러면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던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이 대한민국을 살렸던 그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가. 그렇게 깨어있던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잇는 민족,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망의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지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리지 않은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그것이 뭐냐, 이 세상 모든 나라 어디든지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폭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아요. 좌파 정권이 세워서 나라 잘 됐던 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이상하게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지한 국민들 대다수가 정부가 뭘 잘해서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 경제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눈으로 잘 봐야 돼요. 뉴스에서 뭐 주식이 상승했다, 경제 회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주식이 정말 올라간 데는 몇 개 대기업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뭐 두산 인프라라든지 두산 에너지 하는 뭐 이런데, 조선소 이런데, 이런데만 지금 초대형 글로벌 기업들의 주식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찾아봤습니다. 한국 코스피 주식시장의 시총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6058조라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을 다 팔면 지금 6058조다. 그 6058조 중에 자그마치 50%가 상위 20개, 30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개, 30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시총의 반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그 상위 기업들을 빼면 거의 대부분의 중소형 기업은 그 기업들의 주가는 수익성, 유동성, 그 다음에 외국인 비중이 낮고 실적이 아주 부진해요. 이러다 보니까 대다수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 이 체감은 엄청 좋지 않습니다. 엄청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대기업 하청 이거 받는 중소기업 이런 거 빼고는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너무나 살기 어렵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 환율이 1515원인가 합니다. 환율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5% 10%가 그냥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뭘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예상대로라고 하면 좌파 정부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경제가 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반도체, 조선, 에너지, 자동차, 로봇 등 이런 기업들이 왜 잘 될까? 한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과거에는 미국이 자유무역을 추구했습니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 공산국가 했든 뭐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런 나라들하고 무역을 하고, 그런 나라들의 임금이 싸다고 해서 다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근데 그냥 두니까 공산주의 국가 중에 중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등장을 해서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미국과 자유진영을 괴롭히는 그런 일이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드러나게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미국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중국의 숨통을 끊는 이러한 일이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그리고 중국의 앞잡이 먼저 베네수엘라, 이란을 지금 괴멸을 시켰고, 또 이런 가운데 러시아를 다 막았어요. 꽁꽁 막아놓으니까 미국의 공급망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올 수밖에 없냐,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묘하게 생긴 거예요. 유럽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회주의 때문에 완전히 망해서 그쪽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중심의 자유로운 그런 그 진영에 속한 그런 국가들이 다 연합을 해갖고 중국, 러시아 등 이렇게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주의 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그 국가들의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전기 생산하기 위해서 심지어 쓰는 변압기까지도 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고 있고, 원자력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무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조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자동차도 최고고 로봇도 최고고 다 누가 한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란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다 이루어놓았던 그런 일이 지금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에 AI 돌풍까지 생기면서 미국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세 개밖에 없어요. 하나가 일본이고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하나가 지금 대만이 되는 그런 구조가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구조가.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국의 AI 산업, 반도체 공급망, 전기차 산업, 첨단 제조업과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기계공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카플링을 갖다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엮인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엮였어요. 이게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과 그다음에 한국의 대기업이 완전히 엮여서 이게 이름은 한국 기업인데 이게 지금 미국 기업이 된 거예요. 미국 기업이.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뭘 요구했어요? 미국의 공장을 져라. 미국에. 하기가 대기업 하는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하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이런 공장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땅에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어떻게 되세요? 완전히 커플링이 돼서 결합이 되는 이런 구조가 지금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지도까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저희가 지금 미국의 텍사스주인데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60조 원을 투자해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가 대단한데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기업들이 또 미국에 있는 웬만한 그런 기업들이 지금 다 텍사스로 모여들고 있어요. 텍사스 어떤 주예요? 보수 빨간 레드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금 때문에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지금 모여드냐? 텍사스하고 플로리다로 지금 모여드는데 특히 텍사스로 많이 모여들고 저희 가면은 오스틴이라고 한 유명한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샌 앤토니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도시가 있고 저 외에 보면 달라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쭉 하나의 길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스틴에서 한 30마일 떨어진데 테일러라고 하는 저런 도시에 삼성전자가 지금 60조짜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서 넓은 벌판에 대형 굴착기로 저렇게 태극기 걸고 성조기 걸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공장을 거의 다 짓고 다 지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땅에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지금 가서 미국 땅에 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텍사스 저 땅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 안에 유명하다고 하는 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여러분 테슬라, 기가팩토리 뭐 등등 해서 AMD 반도체 이런 모든 게 다 저쪽 테일러시 저 근방에 모두가 다 결집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삼성이 빠지면 미국이 돌아가지 않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지금 생기게 돼서 완전히 물리게 된 거예요. 미국하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삼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인디애나주에 5조 원 규모의 HBM 패키지 공장을 짓고 있고 또 일본 키옥시아에도 투자해서 미국,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삼각동맹의 한 축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아마 200만 원인가 그랬잖아요. 한 주에.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또 현대자동차, 또 기아는 미국 조지아주에 엄청난 전기차 공장을 완성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GM, 혼다 등과 합작해서 미국 전역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군함을 다 누가 고쳐줘요? 아,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이 다 고쳐주고,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지금 조선소를 지금 구매를 해서, 그래서 미국의 군함을 짓는 그런 일을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 그래요? 중국이라는 이 공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하지도 못한 세상 판도가 이제 이렇게 생기면서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그냥 꽉 껴서 카플링이 되는 그런 구조가 지난 한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자본, 기술, 생산 라인이 모두 미국의 중심 공급망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갑자기 중국식으로, 북한식으로,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생겼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던 그런 일, 하나님께서 프라비던스,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야 돼. 아유, 여러분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좌파 이 국민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우리하고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이름은 한국 기업 이름인데 다 같은 언어, 영어를 쓰고 같은 규칙, 무슨 규칙에,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 규칙, 이 규칙으로 게임을 하는 그런 사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이름이 제비어 브론슨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 미국 육군 전쟁대학 강연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한반도 지도를 일반적인 방향이 아니라 뒤집어서 봐야 된다. 우리 지도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린 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지리적인 의미에서 관점을 바꾸면 그러면 지리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방식으로, 여러분 저건 뭐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도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한번 봐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보기에는 태평양이 그저 넓은 바다처럼 보이는데 미국 전략에서는 한국, 일본, 괌, 필리핀, 하와이 같은 동맹축들이 연결된 거대한 방어선으로 보인다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의 육군 전쟁대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저런 식으로 보니까 무언가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의 힘을 인도 태평양에 고정시키는 핵심 지상 플랫폼이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지상 플랫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이 자체가 떠있는 항공모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냥 이 자체가 태평양 이걸 지키는 그런 육지에 그냥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성사진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요? 떠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으로 보인다고, 저렇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미국 눈에 보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그 위치에 놓여 있다. 그 얘기는 미국은 절대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안보 면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경제 면에서도 포기할 수 없고 산업 면에서도 포기할 수 없어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고 말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좌파들이 요동을 쳐도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는 지금 어렵게 됐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 조그만 이런 그 한반도 땅 인구 5천만 되고 자원도 없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됐는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대한민국이 곧 무너질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공포감에서 이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제대로 지켜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하면서 혹시 미국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다. 한미동맹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외적인 보호막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146편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미국이든 뭐 삼성이든 다 좋은 거지만 이거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 도다. 그 다음 구절에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결국 다 망하게 됐어요. 아무리 강한 동맹도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미국만 바라보고 또 한미동맹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최종 소망, 영원한 소망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2000년 만에 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의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별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제 봐야 되는가? 이제 중요한 질문 앞에 이제 섰어요. 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참아주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을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대홍수가 와서 8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 이와 같은 대참사가 생겼습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에 좌익들이 득실거리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제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일시에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첫째, 성경은 유물론을 배격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물질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론이에요.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이런 물질로 취급을 하고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경제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분별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둘째, 성경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교회의 자유를 분명히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사도들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든 어떤 입법 시도든 교회의 강단을 침범하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성경은 무책임한 빚지는 거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 무상으로 배포하고 하는 이런 파퓰리즘을 성경은 반대합니다.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그런 정치, 표를 위해서 공짜를 약속하는 그런 정치, 또 자유를 줄여서 안전을 약속한다고 하는 이런 정치, 이건 다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그 정치인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넷째, 성경은 정부가 하나님이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반대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해준다 해서 정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반드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 또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자유진영, 자유를 압제하는 그런 그 진영, 이 두 개를 성도들이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righteousness, 옳은 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 바른 쪽에 있는 거예요. 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왜 기록이 됐냐, 압제 체제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상공약이 나오면 그 뒤에 저 빚을 누가 다 갚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공짜로 준다 그러면 저 돈이 어디서 나오고 저게 누가 갚아야 될 돈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자꾸 자유를 박탈하고 사기업에까지 간섭을 해갖고 이걸 해라 말라 뭐 사먹어라 사먹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끝이 무엇일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압박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해산법 뭐 이런 것들을 발의를 해갖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하나님이 이건 원치 않는 거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 이런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 이런 시도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NO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가서 보시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나라, 지혜로운 통치자는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구하고 동맹을 맺어야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걸 기억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의 표준으로 삼는 이승만이라고 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묘하게 저 중국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미국하고 대한민국의 이런 기업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런 카플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생겨서 공산화되기가 어렵게 됐다,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자유는 오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고, 국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외면하면 이런 자유가 무너지고, 또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책임의식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동맹이 강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뭘 이야기해야 되냐, 하나님의 가치,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라는 이런 말씀에 따라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이런 것들을 부모가 가르쳐야지 누가 가르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묘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럴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한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